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Joshua chapter 14 verse 6 through 15. 가능하시면 여러분 성경 보시고요. 안 보이시면 자막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입니다.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오후 2시 뭐 있죠?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들 아실 것 같은데 축구가 있어요. 예, 격투기 말고 축구. 예, 월드컵이라고 그러죠. 정확히는 FIFA 월드컵이라고 하는데 지금 브라질에서 예, 아주 뭐 성황리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에도 2002년도 한일 공동 월드컵 때 뭐 대단했죠. 미국의 풋볼을 결승전을 신청하는 사람들보다도 이 FIFA 월드컵을 신청하는 사람이 미국에 이제 더 많을 정도로 이 축구 인기가 아주 대단합니다. 예, 그건 축구가 갖고 있는 아주 그 독특한 그 다이나믹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차고 넘어지고 뭐 온몸을 손 빼고 온몸을 다 사용해서 공 차고 패스 받고 뭐 참 이 스포츠를 보면요 막 정말 이 흥분되고요 같이 가슴이 뛰고요 막 그렇습니다. 불행하게도 축구를 잘 못합니다. 예, 달려오는 공격수도 그냥 부딪혀서 넘겨뜨리는 건 잘하는데 예, 어릴 때도 보면 제가 수비를 보면 애들이 화부터 냈어요. 오늘 몇 번 넘어지는구나 하고 예, 그런 뭐 화려한 기술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보는 건 너무 좋고 또 이번에 월드컵 하면은 뭐 세계에서 뭐 잘한다 하는 내노라 하는 그 나라 팀들 다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저희 집 그 TV 케이블은요 이 베이직이라 이 ESPN이 나오긴 나오는데 스포츠 채널이 나오긴 나오는데 희미해가지고요 뛰면은 화면이 조금 번져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서 저희 집 그 케이블 TV 회사에 가가지고 요 화면만 어떻게 좀 HD 화면으로 좀 바꿔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겠냐. 과거에 그 올림픽을 볼 때는요 그때 15불인가 얼마를 내면 한 달 동안 그 스포츠 화면만 업그레이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 줄 알았더니 아유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는요 엄청나게 올린 거예요. 41불이나 더 내래요. 그러면서 그 화면만 저는 그 텔레비 많이 안 보니까 텔레비전 많이 시청 안 하니까 그것만 그렇게 좀 보고 싶었는데 아이 채널을 갖다가 뭐 한 몇십 개를 더 보는 패키지를 택해야만이 그렇게 HD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에이 아니다 컴퓨터로 봐야 되겠다. 애들한테 절대 누가 누구한테 이겼다고 절대 나한테 말하지 말라 그러고 나중에 집에 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봐야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묻지도 않고 막 패키지를 막 보여주는데요. 세상에 케이블 TV의 그 채널이 여러분 몇 개까지 있는지 아세요? 700개가 넘어요. 700개가. 모른 척 하시기는. 그래서 제가 씁쓸한 마음으로 이게 나오면서 생각하는 것이, 야, 요새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 채널을 선택하려면 그 마음의 씀씀이가 참 고달프겠다. 뭘 봐야 될지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뭐가 나한테 좋을까? 뭐가 재밌을까? 아, 정말 그 특별히 영어권에 살고 있는,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나 잘 듣는 분들은 정말 고민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편리해진 것은 좋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너무나 많구나. 여러분,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선택해보고 저렇게도 선택해보고 한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전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이 있죠. 뭐라고 그랬죠? Vanity of vanities. Vanity of vanities.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도 선택해보고 저렇게도 선택해봤는데 좋았다 아니면 싫었다. 싫었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의식주를 한번 볼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3대 요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의식주예요. 의, 옷, 식, 먹는 거, 주, 사는 거. 여러분, 요새 옷들 옛날에 입으면 그만인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또 음식을 옛날에 밥만 있어도 좋은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 어때요? 그렇지 않죠? 예. 어제 어느 집사님하고 우리 같이 햄버거를 먹으러 갈 일이 있었어요. 아, 햄버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집사님이 시킨 거 바로 밑에 거 그냥 시켰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집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그냥 비만 피하면 집이었어요. 동굴도 집이었어요. 그러나 요즘 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별의별 기준이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우리들 속에 정말 선택해야 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때로 우리가 너무 고민할 수도 있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성경에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그렇죠? 아주 실제적으로 어떻게 선택을 해야 가장 좋은 선택을 하고 유익한 선택이 될 수 있는가, 성경에는 과연 어떻게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마침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어요. 아, 이거구나 하고 제 나름대로는 선택의 성경적인 기준을 찾아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 좋은 선택의 기준을 우리가 체득을 하고 이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이 앞으로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은혜받고 주님 앞에 참 기쁨이 되는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 14장 6절 이하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의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일이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그 약속을 믿고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 계속 행군해 나갑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총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12 tribes라고 해야 될까요? 12지파가 있는데 자기 좋은 데 가서 깃발 꽂고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눠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방법은 서로 싸우거나 경쟁시키지 않고 제비를 뽑는다고 그랬어요. 제비를 뽑아서 그 12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나누어 주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골고루 나눠주려고 하는 즈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좀 복잡하네, 갈렙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중요한 말이니까 물 한 모금 먹고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여 보시오, 45년 전에, 그것을 아는, 왜 45년 전이라고 제가 얘기를 바꿔서 말하냐면, 갈렙의 나이 40세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 나이가 지금 뒤에 보니까 85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명석한 두뇌로 계산을 해보니까 45년 전이라는 게 단박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저 앞에 보이는 저 땅, 저 산지를 나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실제로 갈렙이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저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산지를, 오늘 여기 보면 기랏 아르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신명기 1장 36절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는 그것을 볼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산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땅을 말하는 겁니다. 기랏 아르바의 땅을 말하는 거죠.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정말 증거되어 있는 거죠. 민수기 14장 24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기랏 아르바 땅을 주겠다고, 또 헤브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분명히 성경에도 나타나 있는 것이죠. 자, 땅을 이제 열두 군데로 나누어서 제비뽑아 나눠주려고 하는데 갈렙이 나와서 저 땅 원래 나 주기로 했으니까 나를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좀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 있잖아요. 다들 마음을 비우고 제비 뽑아서 뽑히는 대로 가서 군말 않고 살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갑자기 갈렙이 튀어나와가지고, 아, 그 땅 나 주기로 했으니까 주십시오. 이게 45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법으로도 45년 전에 한 거면 이게 무효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그런 겁니다. 거기 무슨 또 문서화돼 있고 사인하고 도장 찍고 지장 찍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때 들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때 들은 사람들은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죠. 신기하게도 성경을 볼 때요, 이 열두 지파, 이게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니까 나머지 열한 지파 사람들이요, 야, 왜 너만 그 땅 달라고 하냐, 아니 왜 당신만 특별히 땅을 달라고 그렇게 그럽니까? 라고 따져 묻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요, 속으로 아주 그냥 쾌재를 부르는 거야. 이야, 잘 됐다. 그 땅 나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나 그 땅 갖고 싶지 않았는데, 이야, 자기가 알아서 그 땅 갖겠다고 하니 너무너무 잘 됐다. 이런 마음들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지어내는 거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람들이 왜 아무 소리 안 하고 갈렙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뒀는지가 나옵니다. 왜 나오냐면, 여러분 보셔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달라고 하는 이 기랏 아르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 여러분 보셔요. 15절에 보세요.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억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산지는 이 헤브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기랏 아르바라고 불리는 이 땅은요, 성경에 보니까 산지다. 그러니까 산이 많이 있으니까 mountains, 산지라고 부르는데, 어느 정도의 산지냐면요, 그 헤브론 지역에 있는 혹은 기랏 아르바라고 되어 있는 이 땅은요, 주로 높이가 1000m 이상 되는 그런 산들로 아주 둘러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이렇게 고원지대, 평평한 평지가 있어서 거기에 마을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에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낙 자손들, 아낙 사람들이에요. 아낙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싸움을 잘하고 강한 그 사람이 그 마을을 이루고 리더가 되었던, 가나안 땅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고 가장 힘이 센 사람들, 가장 덩치가 큰 사람들이 모여서 성을 쌓고 있는 곳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1000m가 넘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에요. 그 위에 성을 짓고 가나안 땅에서 제일 힘이 세고 제일 등치가 크고 제일 싸놨고 제일 잘 싸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자, 이 땅을 저들이 전쟁에서 좀 빼앗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열한지파들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자기들에게 그 땅이 제비 뽑히게 되면 골치 아플 뻔했어요. 땅을 나눠준다고 해서, 여러분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땅을 받아서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땅을 분배하면 그 지파, 각 지파가 가서 전쟁에서 뺏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땅은 미리 분배받지만, 믿음으로 분배받지만, 가서 전쟁에서 그 땅 사람들을 몰아내고 원래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 땅을 전쟁에서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 소모가 되고 위험이 따르는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갈렙이 그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가 전쟁에서 빼앗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11지파가 아무 소리를 안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되시겠습니까? 선택지고는요, 너무너무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렇죠? 가만히나 있으면, 한국말에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뭐나 간다고 그래요? 군대 가기 전에 주변의 선배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야, 군대 가면 줄 서라고 그러면은 중간에 서. 앞에 서거나 뒤에 서면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훈련소 가서 줄 서라고 그러면 그게 또 꾀돌이들이라 중간에 서려다가 그거 눈치채이고 그냥 조교들한테 그냥 얼차례 받고 막 두들겨 맞고 그럽니다. 갈렙이 정말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보니까 연세가 85세나 된 노장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서셔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데, 넘치는 힘이 있는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데, 이분이 나서서 유다지파에게 속한 이 땅인데요, 유다지파 사람들 속에서도 아유 할아버지는 왜 그러실까 뭐 이랬을 겁니다. 다른 데 좋은 땅 걸려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나서서 그것도 45년이나 된 약속을 운운하면서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걸까. 참 선택치고는 미련하게 그지없는 선택이고 손해볼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갈렙이 이러한 선택을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굉장한 교훈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갈렙이 이 땅을 달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이 땅을 주겠다고 갈렙에게 약속을 했다? 누가?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비록 45년 전이지만은 그 사람 나이 40대에 분명히 그 땅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그가 선택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평가가 어떻게 되든지 이런 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그가 선택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기준 삼습니까? 사람을 기준 삼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의 말을 기준 삼습니까? 남편의 말을 기준 삼습니까? 자녀의, 부모의, 친구의, 그 누구 어떤 똑똑한 사람의 말과 혹은 여론을 기준 삼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주변에 수많은 어드바이스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많은 어드바이스를 들었어요. 세계를 상대로 선교를 하는 사도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나 한다는 사람들이, 말씀 꽤나 읽었다는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많은 어드바이스, 충고를 주었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주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딱 잘라 얘기하냐면 두 가지로 나눠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제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집니까? 우리 사모 빼고. 너무 심각한, 너무 중요한 것을 제가 건드렸습니다. 인간은 모름지기 지어지자마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하는데 열정을 다 바쳤어요.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라고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을 남편인 아담이 따먹었습니까? 아내인 하와가 따먹었습니까?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었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미루어 짐작한데 아담이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을까요?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먹게 했다고 아담이 나중에 실토를 하지요? 아내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당신이 준 이 여자가, 당신이 준 이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어요 라고 고백하잖아요 나중에. 자,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을까요? 자기 아내 하와를 기쁘게 하려고 했을까요? 네? 인간은 이 세상에 만들어지자마자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했다? 사람,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내 한마디에 남편으로 목숨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저만 그러냐고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하고 제가 상의를 해보면요, 80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람하고 상의해봐야 되겠는데요. 정말 저는 그때마다 느끼는 게 난 힘으로 목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송우강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자기가 팔씨름 챔피언했대요. 아니, 식사를 대접하는 데서 저를 보자마자 팔씨름 하재. 아이씨, 난감하더라고. 애들 다 보는데. 근데 목사님의 아들들이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른팔은 살짝 젖었어요. 근데 또 하시재. 이거 어떻게. 그냥 싹 넘겼지. 그랬더니 내 팔을 막 때리면서 목사님 이러면 어떻게 하고 애교를 부리시는데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군대에서 챔피언한 사람도 저한테는 지더라고요. 그런데 목회를 힘으로 했다가는 그는 뭐 깡패겠지요. 악당이겠지요. 신뢰와 사랑과 존경으로 성령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 목회겠지요. 자, 여러분 조금 우리 학생들이 와서 제가 재밌게 한다고 한 것이 소름 돋을 정도로 재미없는 농담으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할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겁니까? 우리들의 선택은요, 그거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이잖아요. 제물을 갖다 놓고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냐 하는 그런 게임, 시합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편을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상의 편을 들고 있습니까? 누구의 편을 들고 있었죠? 아무의 편도 안 들었어요. 어떤 편을 들었냐면 이기는 편, 우리 편이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화가 나니까 빨리 마음을 정해라.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 우상이냐? 정해라 이겁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네가 더욱든지 차든지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청하라 이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의 선택은요, 그 두 가지로 놓고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기준 삼지 않고 그 첫째 기준은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아주 작은 선택일지라도 아주 우리 삶 속에 우리 속에 아주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작은 일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앉든지 서든지 눕든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항상 그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되는지 아니 되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는지 안 기뻐하실는지 이것을 기준을 삼아 선택하시면 우리들의 선택은 바로 정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놓고 볼 때에 보게 되어지면 이 땅 기랏 아르바 땅은 헤브론 땅이다라고 불리웁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땅 안에는 아브라함이 또 그 아내와 이삭과 많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묻혀 있는 막벨라 동굴이라는 곳이 있는 곳이에요.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이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 한 밭을 사서 그 안에 있는 동굴에 자신의 아내를 묻고 그 이후에 자신도 묻히고 아들도 묻히고 그의 많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묻히게 되는 어떻게 보면 저들에게 있어서 성지나 다름없는 곳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성지 그러면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이렇게 들어가는 아주 유명한 성지지요. 그런데 이곳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까?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이름도 굉장히 기분 나빠요. 기랏 아르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르바의 동네다 이런 얘기예요. 아르바의 동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동네가 아니라 아르바의 동네예요. 갈렙에게는 그 땅을 차지해야 될 상황이 더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서 저들의 땅으로 하였고 그 조상들이 묻힌 땅인데 그것을 빼앗겨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동네 이름이 지어져 있으니 그건 두고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빼앗고 나서 동네 이름을 고치죠. 뭐라고요? 헤브론이라고 고치는 거예요. 평화의 땅, 안녕의 땅, 평화의 모임 뭐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한 헤브론 땅으로 그 땅을 개명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원래 그 이름이 헤브론이라고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다시 헤브론이라고 이름을 바꿔 달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하나님의 기쁨 위주로 했다는 것과 일맥하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여 저는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했던 이 하나님 말씀만을 위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주로 선택했던 그의 행동들이 우리 속에 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선택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그가 행했던 일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보면 첫 번째로 그는 외부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정말 여러 가지를 보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를 보게 되잖아요. 사람들의 말, 어떤 환경들 이런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중에 여러분에게 특별한 얘기를 하나 더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디 사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6장에 보면은요 에서의 후에 곧 에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그니스 사람이 나와요. 그나스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니스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갈렙은 오리지널리 야곱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야곱의 형이 누구죠? 에서예요. 그런데 이 그니스 사람이 보니까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창세기 36장을 보니까 누구의 후손이었어요? 에서의 후손인 거예요. 이게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중간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나중에 시민권을 딴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행동을 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민자야. 시민권이 있지만 나는 이민자야. 미국의 어떤 일들에 관해서, 미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마이너니까, 나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나는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난 한 발 뒤로 빠질래. 혹시 뭐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 모르겠어요. 뒤에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어떤 예를 주시는 게 있는데요. 열두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나눠주실 때 먼저 다섯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일곱 지파는 세월이 지나도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 다섯 지파는요, 저들의 리더 지파인 유다가 있고요, 가장 큰 일을 한 요셉이 있고요, 형님인 루벤이 있고요, 뭐 이런 좀 대표적인 지파들에게 먼저 땅이 주어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나머지 열두 지파 중에 일곱 지파는 땅을 얻지 못해서 마음이 아주 꿍꿍꿍 거리다가, 에휴 우리는 원래 2등이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도 않고 가만히 어제를 오늘같이, 오늘을 내일을 오늘같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살려고 합니다. 의욕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해서 뭐해. 아이 저 사람들 있잖아.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제사를 드리던 장소를 그 일곱 지파들이 부여받을 땅으로 옮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옮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캐피탈 시리를 옮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일곱 지파 중에서 세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저들이 차지할 땅을 직접 가서 탐방해서 지도를 그려가지고 거기에서 무엇이 나고 무엇이 있고 이런 걸 자세히 조사해서 갖고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뭐 제사를 드리나 보다, 땅을 차지하나 보다 하고 남의 일로 생각했던 이 일곱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교의 중심지, 예배의 중심지를 저들 안으로 갖다 놓고 저들로 하여금 그 차지하지 않은 땅을 그들의 대표자를 뽑아서 가서 지도를 그리고 그 땅이 어떤지를 알아오게 하면서 저들이 어떻게 되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인데? 뭐가 잘나? 어떤 산이 있어? 어떤 강이 있어? 아 거기에 뭘 심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저들 속에서 자발적인 그러한 관심이 일어나고 계획이 일어나고 비전이 일어난 이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분배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환경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사람, 환경이 그렇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개척해내고 개발해내는 어떤 그런 것을 하지 않고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 말에 휘둘리는 사람, 말에 잘 휘둘리는 사람은 무슨 귀 가졌다고 그래요? 나팔귀, 팔랑귀라고 하지요. 나는 말에 잘 휘둘린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시네? 내가 신방 가면 엄청 휘둘리는 것 같던데? 어느 집사님이 나한테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러면서 울구락 풀구락 그러다, 에이 집사님 그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됐겠지 그러면 또 금세 그런가? 아유 목사님 오늘 신방 잘 오셨어요. 하마터면 오늘 그 사람 내가 안 놔둘 뻔했어요. 이런 분이 간혹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더라. 하나님은 갈렙을 통해 우리에게 선한 선택,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되, 특별히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을 보지 말아요.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자꾸 겉의 것을 보면서 해보지도 않고 손으로 해보지도 않고 몸으로 부딪혀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고 재단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수고와 노고를 감당하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영혼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땀과 피를 흘리며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전화 걸어서 전도하라고 그랬습니까? 개나리 못 짐지고 직접 가서 발품을 팔아서 전도하라 그랬습니까? 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 사람, 여러분 재밌는 사실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어느 사람 그러지 않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래요. 어디 사람 누구의 아들 이러지 않고요. 여호수아는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그냥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냥 이래요.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아버지가 여시냐고요? 아, 그건 아니고 이름이 여분네. 그러니까 성경은 뭘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 출신 포리너예요. 물론 그 뿌리는 같은 형제에서 나왔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완전히 나라와 민족이 달라진 상황이죠.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의 어떤 출신은 사람들에게 책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너 외국에서 왔으면서 뭘 안다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누구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어요. 자기 어떤 출신 성분 누가 뭐라고 말을 하든지, 누가 뭐라고 어떤 얘기를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 이건 제가 어떤 아집을 부리고 고집불통을 부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아집은 틀린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면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아집으로 가면요 부리면서 나도 괴로워. 틀린 거 알면서도 계속해. 어쩔 수 없어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보면은 분명히 자기가 틀린 거 아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은 돌이키는 사람을 멋있다고 그러지 끝까지 머리가 터져 나는 간다 하는 분을 절대 멋있다고 안 합니다. 구절을 보시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몇 년 동안?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라고 했어요. 몇 년 동안? 45년 동안. 한눈 팔았다 안 팔았다? 안 팔았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여러분 45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주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왔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귀히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심지어는요 원래 하나님이 주지 않기로 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루벤, 갓, 므네세 반지파는요 갑자기 달라고 모세에게 생떼를 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조건부로 주시죠.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너희들이 앞장서서 싸운다면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조건부로 그 동편의 땅을 줍니다.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견멸생심이라고 그러죠. 보면 갖고 싶은 거예요. 예. 네. 그랬어요. 가장 큰 형 지파인 루벤 지파를 필두로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가장 많이 준 어떤 땅을, 좋은 땅을 많이 준 요셉의 후손인 므낫세 지파. 아, 이들이요. 더 좋은 땅 갖고 싶은 거였어요. 요단강 서편에 가서 머리 터지게 서로 싸우느니 야 우리 이 땅 갖자고 모의를 해가지고 와서 졸라서 그 땅을 가진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지파가 있는가 하면 갈렙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동편을 보지도 않고 저쪽 천편을 보지도 않고 그 남쪽의 산지 해발 1000m가 넘는 산들이 즐비하고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잔인한 민족이 살고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곳이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와야 하는 땅이기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만을 바라보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더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성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가 소리로 말미암아 문주망에 통하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적가락으로 재단해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따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고 사명을 다시금 확인받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만났더라 사명을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되면 되는데 이사야 6장 1절에 시작하는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누가 죽던 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굳이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라는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가 큰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자세히 예언한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의 생김새까지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어떤 우를 범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네 죄가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그 악이 뭐고 그 죄가 뭘까? 그것은 바르지 못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했던 그의 잘못된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사야는요 우시아 왕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리고 우시아 왕도 이사야 선지자를 굉장히 좋아해서 옛날 사극 용어로 말하면 등용해서 썼어요. 그래서 우시아 왕하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날만 새면 서로 왕궁에 모여갖고 이 나라를 어떻게 고칠 것이냐, 이 나라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이냐, 이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으로 만들 것이냐, 만약 서로 그냥 애인처럼 만나가지고 늘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이쪽으로 가면 성전이고 이쪽으로 가면 왕궁인데 성전으로 갔다 왕궁으로 갔다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왕궁으로 갔어요. 이 사람 직분은 뭔데? 신하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성전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데 어디로 갔다? 왕궁으로 갔어. 또 그도 그럴 것이요. 우시아 왕한테 이사야가 무슨 좀 이런 이빨은 소리를 딱 하면요. 우시아 왕이 야 그거 맞다. That's right. 그러면서 그대로 했어요. 이사야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정도전이 하라는 대로 이성계가 한 거라 마찬가지예요. 이러니까 이해가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우시아 왕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것도 문둥병을 갖고 죽어버려요. 갑자기 죽어요. 자 그러면 이사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의지하던 사람 우시아 왕을 의지해서 자기 나름대로 바른 소리 바른 생각을 실천해 왔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 어떤 커다란 디딤돌이 기둥이 없어진 거예요. 이사야가 방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리고는 어디로 갔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죽은 우시아가 있는 왕국으로 갔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갔을까요? 오늘 6장에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왕궁에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러 온 이사야를 받아주셨다 안 받아주셨다? 받아주시고 그를 진정으로 택해잡으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며 선지자로서 그를 쓰시기를 시작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느 집사님이 제가 얘기만 하면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뭔가 오해가 있거나 이러면 그분이 인품이 참 교인들에게 굉장히 인정을 받던 분이에요. 그분이 정말 내 얘기를 들고 풀어주시고 풀어주셨던 이유는 또 그것이 진실이니까 그게 또 가능했겠죠. 그분이 또 저의 어떤 얼굴만 보면 다 아시는 거예요. 배고픈지 아픈지 뭐가 어떤지 기가 막히게 아시대. 그분이 주관자실에 한 두 달 동안 있을 때 어느 집사님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몸이 아픈 뿐만 아니라 가족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크니 목사님 수고스럽지만 매일 가서 좀 그분을 위로해달라고. 그래서 매일 갔어요. 그래서인지 제 표정에 대해서 굉장히 제 표정만 봐도 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점점점 의지가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근데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목회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윽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 의지하고 목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목회해라.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더라. 여러분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고쳐서라도 우리가 바른 선택 right choice 바른 선택을 하게 해서라도 쓰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학업,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아내, 남편, 자식, 부모, 직업, 사업, 학업까지도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솔로몬 왕이 어떻게 주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였습니까? 빈손 들고 왕이 올랐지만 여러 나라에서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그를 섬겨주고 그와 만나려고 그러고 그와 합력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왜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습니까? 그가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이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선택이 좌우 앞에를 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나머지 만 가지의 것도 누가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렙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들의 수많은 선택 앞에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의 본능이 인도하는 대로, 내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혹은 나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유익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근거로 하여 선택하는 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이 되는 일들을 선택하고 선택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